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척에서 수행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된 복음과 진리로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옛사람의 사고와 정신과 그 죄성을 가진 습관의 지배에서 쉬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과 완전히 괴리되어 버린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시대의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과 교리와 역사적인 개혁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진 건전한 전통과 단절되어 버린 또 다른 형태의 변질되어 버린 신앙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릇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사상에 경도되어 있으면 그러면서도 자신이 거듭난 신자라 성도라 여기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깊이 이것을 살피면서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상고해 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틈이 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상이몽으로 전혀 다른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말해도 육적인 것에만 여전히 치우쳐 그것에 몰입하고 있는 어리석은 믿음이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보였지만 그런 믿음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시는 종교적인 습관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추악한 죄된 본성과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는 그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저주받은 마음을 부단히 거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라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가르치심과 교훈은 점점 더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었음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경쟁자들이 나타나게 되자 이번에는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문제를 삼아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요한이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도 아닌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을 보고 질투에 눈이 먼 나머지 그들을 자신들이 제지했다고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고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합법한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제지한 이유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옹졸함에 그들은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모두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우리라는 단어는 때에 따라서 매우 집단 이기적이고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능력을 향하며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또 다른 소수의 무리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 외에도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이들도 둘씩 짝을 지어서 각처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에게도 예수께서는 동일하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두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은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계실 때 귀신을 내쫓는 일에 실패를 했는데 자신들과 함께하지도 않은 자들이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 자기들이 보기에 사이비처럼 보이는 귀신 쫓는 자들, 그들 때문이었을까요? 진정으로 그들이 주님과 무관한 주의 이름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예수의 제자들이 금한 것일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주님을 쫓는 즉 공인된 예수의 제자들도 아니면서 자기들도 실패한 일을 보란듯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못마땅했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메시아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될 오직 자기들만 이러한 능력을 행해야 하고 그 외에는 누구도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는 이 어리석은 아집 속에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과 열심이라는 이름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릇된 아집과 독선, 배타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여기는 옹졸함, 내가 가장 올바르고 다른 사람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여기는 오만함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교만이고 독선이고 그릇된 믿음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바른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며 개혁파 정통주의의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모든 교회들을 다 우리의 형제로 여겨야 합니다. 심지어 아직은 이 같은 올바른 전통과 교리와 신학 사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멸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고 참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성경과 참된 교리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예배를 드리며 올바르게 성례를 시행하고 철저하게 권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많은 교회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더욱 개혁되어서 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을 함께 가는 모든 교회들을 응원하고 더 바르게 개혁되며 이 진리운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진행되어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진리를 위해 참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회와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간혹 진리에 대한 매우 수구적이고 배타적인 그릇된 빗나간 고집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 엄밀성만을 강조하면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섣불리 판단하는 이런 오만한 언행들을 일삼다가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떠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에게 올바른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39절 40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를 막지 말라. 왜냐하면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말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답변은 금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들을 막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구약에서도 등장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의 시대에 엘닷과 메닷이 성령을 통해서 진중에서 예언을 하자 회막에 나아가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고 있던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이것을 제지할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러나 모세는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던 시기와 질투를 보신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그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고 오직 복음을 위한다면 그런 일들을 막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지금 메시아의 왕국에서 오직 그들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그릇된 야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도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는 능력을 행하던 자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비난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주는 일을 귀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예수를 비방하고 거스르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주님의 논리였습니다. 같은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복음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참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끼리 어떻게 원수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둘 다 성령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가 아니고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칼빈을 비롯한 개혁가들이 그토록 가톨릭 교회를, 교황주의를 비판했듯이 우리 또한 진리로 바른 교리와 신학으로 비판하면서 무지를 일깨우고 성도를 보호해야 하지만 함께 바른 진리의 길을 가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연합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섬기며 함께 진리를 위해 동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아직도 구원과 참 믿음에 있어서 거듭난 자의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무지몽매했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이런 시기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지성과 지식을 갖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게 만들기 전까지 그들은 그렇게 우매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진리를 잘 흡수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뿐 세상에 나아가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진리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극히 사악한 죄성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던 열두 제자 외에 다른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했기에 성령을 통해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 가운데는 즉시 돌아서서 나를 비방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제자들에게 단언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종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두 종류의 복음 전파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선하고 신실한 복음 전파자요. 또 하나는 싹꾼 같은 그릇된 복음 전파자들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영혼들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해한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진실하건 거짓되건 간에 그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고 순수하다면 여러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리 안에서 성화되어 가고 그 믿음이 바르게 성숙해 나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단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복음의 확장 차원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허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신실한 복음 사역자나 혹은 매일 다투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싹꾼 같은 복음 전파자나 열심히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진다면 기쁜 일이다. 넓게 이 부분을 허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더 정확한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재해석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성경이 완성되었고 성경을 토대로 더 깊이 있는 교리들을 통해서 선명한 지식들이 세워진 시대에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이 올바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진리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일이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고 건강한 진리가 선포되는 참된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신앙의 지도를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복음이 더 많은 자들에게 전해져야만 했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시대와 이미 성경이 완성되고 정교한 교리들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통해 신앙의 총체적인 지식을 배우고 알아야 될 이 시대의 신앙의 내용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단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 기록되어진 진리와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서 우리가 물려받은 교리들을 정확히 알아서 이것을 분별하고 참 믿음의 길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도로든지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미 완성된 계시의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 바른 신앙의 길로 힘써 나아가야 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회중들은 그 믿음의 유무와 그 믿음의 정도가 모두 다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자들끼리는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누가 더 옳으냐 바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경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모두 같은 복음 안에서 함께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옳고 그름을 더 바르고 바르지 않고를 따지고 트집 잡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데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리의 가르침을 멸시하면서 신본주의의 신학과 사상을 거부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금하여 죄라고 한 것을 용납하거나 악한 세력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용인하는 것은 그런 자들과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진리를,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올바른 진리의 가치를 지키면서 바른 신학과 교리를, 교회의 참된 전통을 지키면서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누가 참 진리의 편에 서 있고 누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악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더욱 확연하게 그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합해야 되는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사랑과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4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물 한 잔을 너희에게 마시게 한다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결코 그의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렇게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접을 하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구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주께서 아멘이라고 보증할 만큼 확실하게 그에게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부터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면 좋겠지만 물 한 그릇밖에 없단 말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물 한 그릇만이라도 지체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에게 대접을 하게 되면 이런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영접한 가치가 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같은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잃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상이 뭘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세 기복적인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풍성한 영적인 복이 임할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든 천국에서든 그저 높은 자리만을 차지하기를 갈망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섬김과 사랑과 관용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리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부디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직 사도로서의 사명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그저 그들이 받을 상을, 특권만을 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믿음이 깊지 않을 때,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을 때,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현세적인 보상, 성공, 출세, 부요함의 축복만을 갈구했고 그게 다 예수를 잘 믿으면 내게 주어지는 결과라고만 생각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참 제자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될 아름다운 가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이렇게 섬김과 관용에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넓은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된 자들의 삶과 그 마음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조차도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신자의 삶이 뭘 지향해야 되느냐를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진리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삶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결실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기 위해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탁월한 진리의 체계를 이야기해 주어도 집에 돌아가면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전혀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오직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범죄하게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그에게 더 좋다. 만일 당나귀가 끄는 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져서 그가 바다에 던져졌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어 교훈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천대하고 지극히 소홀히 여기는 유대사회 속에서 그러나 복음 전도자로서의 제자들은 어린 영혼에 대해서도 어떤 열정과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를 매우 강도 높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에서 그저 한자리를 차지하는 데만 온통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이 같은 진리가 귀에 들릴 까닭이 만무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를 그들의 귀에 박아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소자란 비단 어린아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직 믿음이 없거나 연약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의심하는 자들을 비롯해서 더 넓게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족해하면 이라고 번역된 스탄달리세라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배반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한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의 영적인 성숙함과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미숙한 소자들을 늘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매우 강도 높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주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이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자 차라리 수장을 시켜버려라. 목에다 연자 맷돌을 달아서 깊은 물에 던져서 죽이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들거든 그 사람을 곡식을 가는 도구인 당나귀가 끄는 연자 맷돌 그것을 목에 달아서 물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이다. 연자 맷돌은 여인들이 집에서 가는 이런 맷돌, 이 정도의 크기의 맷돌이 아닙니다. 짐승이 끄는, 가축이 끌던 큰 맷돌, 큰 맷돌을 가리키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이 사용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페루나나 공공에 큰 악을 끼친 자들에게 실제로 그들에게 집행됐던 사용법인데 로마나 헬라나 시리아에서 이런 사형법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나 믿음이 깊지 않은 연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만들고 그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에 관해서 주님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도가 되거든 너희가 영혼을 맡은 자가 되거든 절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더 나은 것이다.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믿은 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듣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도 기어이 과격하게 혹은 본이 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기어이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은 에이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런 일이 아니라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그를 물에 빠져 죽게 하는 편이 더 낫다고 하실 만큼 엄중한 죄가 된다. 아주 엄중한 죄가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삼가 조심해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길 때 이와 같은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서 삼가 두려움으로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 넘어지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를 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고 이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1절에서 13절에 그런즉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같이 배려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더 넓은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이 담겨지듯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배려가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음주는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과격한 언행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혹은 자녀들을 향한 폭언이나 그들의 마음을 깊이 할퀴어 상하게 하는 일이나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 모두가 다 악한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부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부끄러워해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느니 차라리 그에게 맷돌을 목에 메어 물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만큼 이것은 엄중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3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너는 그것을 잘라버리라. 내가 불구자로 그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내가 두 손들을 가지고 지옥으로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이르는 것보다 그리고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한다면 너는 그것을 잘라버리라. 내가 절뚝발이로 그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너는 그것을 뽑아버리라. 네가 왼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내가 두 눈들을 가지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거기에는 그것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절과 46절 각각 없음으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본에는 그리고 흠정액에서는 이 부분이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각각 기록이 되어 있어서 48절의 내용처럼 후렴구처럼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모두 지옥을 매우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잡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손과 발, 우리의 눈,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위들을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손과 발과 눈이 인간의 모든 탐욕적인 충동을 만들어내고 그 충동적인 죄를 실행하게 만드는 그 죄를 실행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언제나 죄와 죄의 유혹과 밀접해 있고 언제나 쉽게 죄를 향해 달려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육적이고 육체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이 범죄하게 되면 그 두 손과 두 발 가운데 하나를 찍어서 잘라내 버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죄를 범할 것 같으면 두 눈 중에 한 눈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손, 두 발,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하나씩 잘라내고 그 하나를 빼내고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 더 나은 가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에 그 참된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결연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 죄악을 범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하나님을 신앙하다가는 지옥에 갈 수 있다. 주님이 지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반복적으로 저질러지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이에 관해서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없는 신앙이라면 그런 믿음은 절대로 구원과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잘라내고 눈을 도려낼 수 없으니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강조해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뭘까요? 철저한 회개. 회개를 통한 그 죄악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와 돌이킴을 주님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있는 고의적인 죄, 계속해서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때때로 매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는, 무너지는 이런 죄와 매일매일 고의적으로 이 죄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같은 종류의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양심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가책이 계속 되는데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 죄의 낙을 즐기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면 그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죄에서부터 돌이킨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악한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옥, 게헨나, 히브리어로 게흰놈, 즉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깊은 골짜기로 이곳에는 사람의 배설물들을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짐승들의 시사체를 불태우는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는 벌레와 구더기가 항상 그 계곡에 많았고 항상 늘 불이 타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탄식의 골짜기, 저주받은 골짜기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을 떠올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생각했습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곳으로 그 흰놈의 골짜기를 늘 상징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겟나.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 골짜기에는 계속 구더기가 버글거리고 불이 타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거하게 될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면 이 끔찍한 지옥의 고통도 영벌, 영원할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주님이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촌스러워 보이고 구태의연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회개의 화급성과 그 진실성에 대해서 주님은 엄중하게 아주 중간이 없습니다. 매우 분명하게 매우 두렵게 이 진리에 대해서 주님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될 것을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죄악을 지지하거나 악의 세력과 동조하는 것, 이게 어떻게 죄가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의 편에 서서 악을 두둔하고 합리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입니다. 죄를 지은 손과 발을 찍어버리듯이 우리 몸에서 끊어내버리듯이 죄와 관련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도는 결연하게 그것을 금해야 합니다. 영혼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신자는 반드시 그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악을 행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가 신자이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유사이래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올바른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이든 과감하게 그것으로부터 결별하고 분리되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때까지 반드시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죄의 요소를 제거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더욱 힘쓰십시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습관을 배양함으로써 죄를 최대한 멀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악을 퇴치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과 지체들과 더 교제하고 연합하십시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죄악된 행위를 허용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의 모든 행위까지도 차단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세상을 멀리하고 더 경건의 훈련에 진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지극히 쉽게 생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는 회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잊은 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홀연히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기필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지엄한 경고를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49절에서 50절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는 것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소금이 짠맛이 없게 되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을 맛내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속에 소금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불로 소금치듯 한다. 이 구절은 매우 난해한 구절인데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불로 소금을 치다라는 의미를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두려운 형벌로 재물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징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의 죄를 소멸케 하고 그들을 정하게 하시는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모세율법에 따르면 앞에 얘기한 대로 구약의 제사 가운데 특별히 소제를 비롯한 여러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소금을 쳤습니다. 이것은 그 제물을 정결케 하는 규례였습니다. 불은 성령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볼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더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성을 소멸하시며 우리를 소금치듯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드시고 다듬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성령의 불은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더 성결하게 정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 안에서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짠맛을 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굉장히 모순된 표현인데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없어서는 안 될 조미료이자 음식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지금이야 어렵지 않게 어디 가든 뭐 소금을 구하는 일이 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식용의 소금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금은 사해 근방의 암석이나 늪지대, 갯벌 등지에서 생산이 되었고 지금처럼 순수한 소금이 아니라 흙이나 다른 이물질들이 소금과 많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위생적이고 깨끗한 소금이 아니었던 얘기죠. 그래서 소금의 함유량이 높으면 소금으로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물질이 많이 함유되어서 소금기가 거의 사라지게 된 경우라면 짠맛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4장 35절을 보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함유량이 높아야 이 소금의 가치가 있는 법인데 순수한 소금보다 이물질이 더 많으면 소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길바닥에 그냥 버려지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거죠. 자,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순수한 소금이어야 된다. 이물질이 많으면 소금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오직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순수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소금의 함유량이 높은 순수한 소금이냐? 아니면 이물질, 불순물의 함유량이 더 높아서 소금의 맛이 거의 나지 않는, 소금기가 거의 사라져버린, 소금의 가치를 잃어버린 부끄러운 영혼의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냐. 만일 그런 상태의 교회이고 우리가 그런 상태의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거룩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나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사람들의 관심 밖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의 가치관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과 내용은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이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엄격하게 법을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농땡이 뭐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고 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처럼 어떻게 저렇게 선하고 인자하고 착하고 그냥 그렇게 교회만 다니면서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빛과 소금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소금의 기능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 정결하게 되었듯이 우리는 언제나 소금을 두고 즉 정결하기를, 경건하기를, 거룩하기를 힘쓰고자 하는 그 영혼의 중심을 가지고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더 경건하고 더 순결하고 거룩을 지키면서 소금같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피차 힘쓰고 서로 화목해야 된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절대로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고 논쟁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함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경건에 진력하면서 화목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신자들의 정체성은 빛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고결하고 정결하고 찬란한 가치들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 반드시 있어야 할 가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로서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으나 그들은 아직 복음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가치와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주님은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쭉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용적인 자세를 가져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실족,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 죄의 엄중함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와 그리고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의 그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가치들을 높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사도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 것인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릇된 생각들과 신앙이 형식과 지식뿐이고 전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관념적인 신앙들이 이제 그만 우리에게서 퇴치되고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성도의 삶을 이해함으로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그 가치들을 오늘 내 삶에서, 내 가정 속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것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것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진리를 통해 깨달아가면서도 여전히 추악한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불화와 갈등과 분열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생각하는 구원과 영생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에게는 그의 영혼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고 사악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내 안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부패한 죄성을 억제시켜 주시고 이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거룩과 순결과 그리고 성별됨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소금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소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는 이 소금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짠맛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짠맛이 나야 하고 그 맛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느껴야 하고 성도의 가정에 소금이 있어 영적인 부패와 사탄이 춤을 추는 일들이 소멸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진실한 것이라면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그 열매를 보이기를 기도하십시오. 진리를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될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도 교회 왔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어두운 자리고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디 주의 손을 붙잡고 그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도를 따라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가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